이제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준다 하여서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로의 책.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 30장의 전체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그 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치리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30장의 주제입니다. 택함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또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가 하나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책.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전체의 서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먼저 722년 전에 멸망하여 또 흩어졌던 그런 남과 북의 모든 포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 유다 왕조 말기에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다음 포로로 2차로 잡혀가고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먼저 돌아갔던 포로들에게는 돌아오게 된다라고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이니 저항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 순순하게 항복해서 치리를 받으라. 이러한 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만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그러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는 같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케 하기 위하여서 또 이 예언의 말씀이 그저 구전으로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책으로 이렇게 전수되면서 또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 또 명령을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책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고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조선 시대에 일어났던 시대적으로는 일입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이 되고 또 하나하나 주신 말씀들이 율법의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이 책으로 전해져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당시에 앞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 위로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수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들이 사망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시기는 바로 연초라고 합니다. 성탄절 이후 바로 한 해가 넘어가는 바로 그 직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다. 포로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은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려보내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또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와도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는 일이 없으니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하여서 버티고 버티던 이들이 이제 끝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니 현실을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돌아간다고 하였으나 그 거짓을 믿게 되면 2년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또 2년이 지나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끊어지고 믿음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용어로 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그 징계의 시기가 오히려 헛된 희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갈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의 기간은 70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에 살듯이 정착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갱신을 위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러나 일상의 삶은 정말 포기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라고 놔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70년인데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가고 보면 아주 짧은 날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길 길다 하여도 또 돌아보면 잠시 잠깐 짧았던 것이고 고난의 시기가 아무리 길다 하여도 다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아 하고 생각보다는 바로 그 시기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시기가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군생활은 아무리 길게 들어갈 때는 아무리 길어 보여도 나오고 나서는 정말 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에도 결국은 돌아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시간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아무리 힘들더라도 인생의 여정이 고난스러울지라도 그렇게 꿋꿋하게 또 환란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면 그 징계 때는 어떠한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징계,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와 가까이 있던 이들이 다 너를 잊어버린 듯 그렇게 외면하게 된다.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대신 의지하였던 것이 애굽과의 동맹이고 아수르 제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이 지역을 공략해 들어오자 이 동맹이었던 나라들은 자기 나라 보호방어하기에도 급급하였고 또 아수르는 무너져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순순하게 받으라, 순순히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도구가 도를 지나칠 때에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택한 자는 징계하시지만 괴롭히는 자는 처벌하신다. 이게 또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러나 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 중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 광야 직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파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긴 징계의 기간을 주신 것이고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회개하고 갱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은 새롭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바로 이 광야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갱신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30장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용점을 한번 찾으며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만 죄의 대가 또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평상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낭만과 아픔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